세상을 바꿀 엄청난 유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 만약 그 약속 하나만 덜렁 믿고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났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중간에 미쳐버리거나 포기하겠죠.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거창한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는 텅 빈 텐트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지식탐험은 바로 이 숨막히는 기다림,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오늘은 케네스 매튜스 박사의 창세기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가족의 치열하고 처절한 생존기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대 문헌들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등장인물들을 무슨 대리석 조각상처럼 흠결없는 존재로 박제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슈스 박사의 자료가 짚어내는 서사는 전혀 다릅니다.
조급함에 못 이겨서 막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지극히 우리와 닮아있는 인간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을 살아남아서 현대인들에게까지 읽히는 이유가 바로 그 적나라한 인간성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그 얄팍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인간의 불안감이 아주 생생하게 짜여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불안의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딱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이 85세였죠.
10년 동안 생물학적인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기적은 일어날 기미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이 피말리는 상황에서 사라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남편의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네,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상속자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도였죠.
그러니까요. 이건 신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꼼수를 쓴 거 아닌가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귀괴하고 비도덕적인 꼼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실 부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당대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 불법이 아니라 완전히 합법적인 사회 제도였다는 거군요.
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죠. 사라는 자신의 문화권에서 가장 검증된 방법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고발하는 지점은 이 제도의 윤리성이 아닙니다.
뭐 상식적인 선택이었으면 텍스트에서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가요?
여기서 문학적인 장치를 봐야 합니다. 매슈스 박사는 이 대목의 히브리어 동사들에 아주 주목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사라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주었다. 뭔가 좀 익숙한데요?
무언가를 취해서 남편에게 주었다. 이 패턴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그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요. 하와가 과일을 취해서 남편에게 주었다는 그 행동 양식이랑 완전 똑같네요.
빙고! 정확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의 동사를 병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신이 제시한 방법과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통제권을 주려할 때 벌어지는 불순종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고발하는 거군요.
맞아요. 사라는 당대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합리성에 기대서 신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청취자님들도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화면이 딱 멈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로딩창만 계속 빙글빙글 돌고요. 10초, 20초 지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스템은 백그라운드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걸 못 참고 키보드 새로 고침 키를 마구 다다다다 누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대리모 제도가 바로 그 새로 고침 단축키였던 거네요. 신의 시간표가 로딩 중인데 답답함을 못 참고 인간적인 편법을 마구 클릭했다가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린 거죠.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다운의 결과는 정말 가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는 철저하게 출산 능력에 달려 있었거든요. 특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덜컥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텐트 안의 권력 구도가 순식간에 뒤집혀버립니다. 평생 노예로 억눌려 살던 여종이 불임인 늙은 여주인을 막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10년 동안 쌓인 사라의 상실감이 엄청났을 텐데 자신이 부리던 종에게 무시까지 당했으니 분노가 진짜 폭발했겠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갈등 상황에서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라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책임이라며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면서 쏙 발을 빼버려요. 아니 문제의 원인은 자기가 같이 제공해놓고 왜 이 85세의 남자는 갑자기 투명인간 행세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꼬집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맹점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있죠.
아, 이것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던 거랑 완전히 겹치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이자 중재자로서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 아래 힘의 불균형을 그냥 방관해버리죠.
진짜 비겁하네요. 결국 그 방관의 결과로 가장 약자인 하갈은 사라의 가혹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광해를 향해 도망치게 되잖아요. 너무 끔찍한 파국입니다.
선택받은 주인공들의 조급함 때문에 엉뚱한 이방인 여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죠.
보통 이런 종교 텍스트 서사라면 도망친 하갈은 광야에서 이름 없이 죽거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주인공들의 실수를 덮어주려면 조연은 빨리 무대에서 퇴장해야 깔끔하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거기서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천사가 하갈에 직접 찾아가죠. 메슐스 박사는 이 대목이 고대 근동 문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파격적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건가요?
철저한 아웃사이더, 이집트 출신의 이방인이자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여성입니다. 당시 사회 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존재죠. 그런데 최고신이 그 하갈의 고통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스마엘이라고요.
네, 이스마엘. 신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녀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할 때 초월적인 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의 비참함을 들었다는 선언이죠.
와, 진짜 엄청난 메시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갈이 자신을 찾아온 신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 부립니다. 엘로이라고요?
맞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진짜로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짓는다고요? 고대 신화에서 신이 인간을 명명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지만 한낱 노예 여성이 최고신의 이름을 규정한다는 건 당시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메슈스 박사가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하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인물이에요.
유일한 인물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갈이요?
네. 억압받는 자가 자신을 보아주는 신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속성을 명명한 겁니다. 신은 특정 민족이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섣부른 실수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까지도 세밀하게 살피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방인 노예 여성의 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선포가 나왔다는 게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보통의 텍스트라면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떻게든 포장해주고 하갈 같은 조연은 신이 나서서 치워버렸을 텐데요.
오히려 주인공이 저지른 뼈아픈 실수로 인해 발생한 버그 같은 존재를 신이 직접 찾아가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는 전개죠.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신은 이스마엘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거대한 축복의 예언까지 내리잖아요.
비록 그가 들나귀 같은 성품으로 변두리에서 갈등하며 살아갈지라도 열두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번성의 약속을 줍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신의 섭리와 자비가 뻗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네요.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이 따뜻한 시선이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꼼수로 망가진 프로그램을 신이 아예 새로운 코드를 짜넣어서 통째로 품어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은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럼 갈등도 봉합됐고 상속자도 생겼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텐데
놀랍게도 여기서 엄청난 침묵이 떨어집니다. 다음 장이 17장으로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죠.
무려 13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텍스트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네, 철저한 신의 침묵입니다.
아,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 상상해보게 되네요. 아마 그는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 이 녀석이 신이 약속한 그 상속자구나, 내 편법이 결국 통했어 하고 굳게 믿고 있었겠죠.
10중 8구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나름의 안정과 결론을 내리고 평온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99세가 되던 해에 신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그가 13년 동안 쌓아올린 평온한 현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신이 처음 등장해서 던진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첫맞이였죠.
아니 근데 잠시만요. 99세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너 완전해져라 라고 요구하는 거 좀 가혹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법 쓰고 아내 탓하면서 도망치던 사람한테요. 애초에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 같아요. 실패하라고 등 떠미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타밈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해요. 이 단어는 흠결이 하나도 없는 도덕적 완벽주의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전인격적인 신실함, 한 방향을 바라보는 온전함을 의미하죠. 노아나 요백에 쓰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아브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완전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또다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예전처럼 하가를 취하는 식의 꼼수를 스스로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나와 맺은 관계에만 집중하며 내 방식을 쉰내하라는 헌신의 요구죠. 넘어지더라도 방향키만은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으란 뜻입니다.
아하,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맞춰져 있던 그 방향키를 다시 꺾으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아주 극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름표를 아예 바꿔 달아주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사례를 사라로요. 이건 어떤 상징인가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명예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내인 사례 역시 공주 혹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정체성을 완전히 확장시켜주죠.
자신들만의 가문을 잇는 게 아니라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언약을 그들의 이름 자체에 새겨버린 거군요.
네, 매슈스 박사는 이 대목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아주 흥미롭게 연결짓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 볼 때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탑을 쌓아올린 목적이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자였잖아요. 스스로 명성을 탈취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죠.
정확합니다. 바벨의 인간들이나 고대 근동의 왕들은 무력과 업적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억지로 새겨넣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인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주어졌죠.
99세의 늙고 무력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동적으로 수여받은 거잖아요. 현대 청취자님들도 퍼스널 브랜딩이다 뭐다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엄청 애쓰는 시대인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의 약속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완성된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적 메시지가 참 아름답긴 한데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시각적인 동물입니까? 아무리 99세 할아버지 귀에 대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웅장하게 속삭여봐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그저 주름지고 늙은 자신의 몸뚱이 뿐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약속에 안겨주는 이 끔찍한 공허함을 대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도 그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증표를 제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약속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로 몸에 못 박아버리는 장치죠.
그게 바로 할례군요.
그렇습니다.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성, 심지어 13살 된 이스마엘까지도 전부 강제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 주변 국가들인 이집트나 서셈족 사이에서도 할례 문화는 존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로 사춘기를 지나는 소년들의 통과일에나 위생적인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재규정되죠. 생식기의 세기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할례가 마치 결코 뺄 수 없는 영구적인 결혼 반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반지라는 건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하면 확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인 장신구의 한계죠.
네, 하지만 할례는 살갗을 베어내서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영구적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이 약속한 내용이 자손의 번성인데 생명이 잉태되는 근원인 생식기에 표식을 남긴다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비유네요.
화장실을 갈 때나 부부관계를 맺을 때나 매 순간 아 맞다 내 죽어가는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 하고 강제로 시각화시켜주는 장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그 고통스러운 흉터 자체가 현실의 벽 앞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정신을 꽉 붙잡아매는 강력한 닻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늙은 생식 능력이 아니라 신의 언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깨달아야 했죠.
자, 이름도 바꿨고 몸에 영원한 징표도 새겼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로 달아올랐는데 여기서 신이 마지막 펀치를 날리죠.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까지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이때 100세를 앞둔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압권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적인 순간이면 영웅답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이었죠.
속으로 생각했겠죠. 100세 된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
그러고는 신을 향해서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냉소네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기대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의 방어기제 같아요. 기대를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로또 당첨 같은 허황된 소리 마시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탈없이 잘 크게 해주십시오. 딱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막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신이 이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찬 아브라함의 조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화를 내거나 벌을 주지 않았나요?
네, 징벌을 내리는 대신 아예 곧 태어날 그 기적의 아이 이름을 쫙 지정해 줍니다. 이삭이라고 말이죠.
와, 이삭. 여기서 그 유명한 이삭이 등장하네요. 이삭의 뜻이 뭔가요?
히브리어 이츠하크, 즉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맙소사. 그럼 평생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그 불신 가득했던 헛웃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건가요? 100살 노인이 밥 먹을 때마다 헛웃음아 밥 먹어라, 놀다 들어올 때 헛웃음아 손 씻어라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냉소를 매일 직면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신의 유머 감각이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뼈아픈 불신을 평생 환기시키는 꼬리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깊은 곳에는 엄청난 반전과 문학적 카타르시스가 숨어 있죠. 훗날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기적처럼 진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웃음은 불신의 헛웃음이 아니었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환희의 웃음, 미칠 듯한 기쁨의 웃음이었겠죠.
아하, 웃음의 의미가 완전히 역전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의 씁쓸한 자조와 나약한 불신마저도 기어코 가장 찬란한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내고야만은 신의 섭리가 이중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절망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단순히 완벽한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박제해 두었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놀라운 인간의 심연이네요.
네, 그들은 우리처럼 조급했고 편법을 썼고 무책임하게 갈등을 회피했으며 끝내는 냉소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실패의 궤적 속에서도 결국 약속은 완성되었네요.
맞습니다. 고대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명확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궤도를 이탈하고 실수를 반복하지만 이 거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이방인을 찾아가 살피는 엘로이의 자비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여 기쁨의 웃음을 끌어내는 힘이 이 이야기를 끝내 완성한다는 것.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닿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식탐험이 청취자님의 현실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늘 대기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리고 단축키를 눌러대도 넘어가지 않는 그 먹먹할 로딩의 시간들 말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혹은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서 자조적인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 주제에 그게 되겠어? 하며 무심코 떠뜨렸을지 모를 그 씁쓸하고 냉소적인 웃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험이 남긴 힌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차갑고 씁쓸했던 웃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기쁨인 이삭의 이름이 되었듯 지금 당신이 절망 속에서 내뱉은 그 헛웃음이 훗날 당신을 가장 크게 환호하게 만들 이삭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텅 비어있는 그 대기 시간 속에서 당신은 오늘 어떤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길어올린 이 지식의 파편들이 여러분의 멈춰진 화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동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뒤흔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